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다시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매장,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사실을 믿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라보니오 하고 예수님께 응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이름을 알아들어야 예수님의 양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야기하니까 또 어떤 분들이 어떻게 그게 예수님이 정말 부르시냐, 그러면 그걸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핵심은 뭐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이름을 부른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에는 그렇게 불렀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오늘은 제목을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잡았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굳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번주에도 제가 굳이 제목을 잡을 때 그냥 예수님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느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바꾸고 있느냐,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부활하려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따르면 부활하려고, 부활도 어떻게 해요? 영존하는 것과 같은 생명의 부활을 하려고, 정죄의 부활이 아니고 영존하는 생명의 부활을 하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하신 생명이에요. 영존하는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자, 우리가 여기서 구원 오늘 받았단 말이야. 제가 오늘 구원 받았다. 아직 20년을 더 살아야 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죽을 때까지 육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존하는 그런 생명을 가졌다. 이것만 대답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구원 받은 이후에 그 나머지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영존하는 생명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을 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형편없는 그런 삶이 되면 성경은 그런 사람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럼 어떤 일이 반드시 생겨야 되냐?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러면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라이프, 예수님의 생명, 라이프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사는 삶, 라이프가 예수님의 라이프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라이프는 두 가지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 때문에 나오는 삶도 라이프잖아요. 이게 있어야, 그래야 진정으로 거듭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목사와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부활의 소망, 맞아요.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머지 그 삶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와 같은 그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삶, 그걸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목사와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여기 설교 노트에 적어왔냐. 그래야 인간의 본분을 다할 수 있고 교회의 본분을 다할 수 있다. 구원받고 그리고 영원히 영생 얻었다 해서 그러고 나서는 사는 삶이 형편없는 그런 삶이 되면 말 그대로 인간의 본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일단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분이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모여야 뭘 할 수 있어요? 교회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드디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주저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열정과 함께 이게 전파가 되면서 오순절에 이 놀라운 이와 같은 성령 강림 사건이 생기면서 하루에 3천 명씩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 그 일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5절에 도마는 부활하신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증거를 요구했어요. 자,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소식을 듣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 부활의 그 증언을 들은 사람.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여기저기에 나타났어요. 근데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한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삶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삶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즘 목사가 제가 목사를 하면서 너무나 무기력감을 많이 느껴요. 저 자신을 보고 우리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정말 많은 무기력감을 느끼고 정말 이게 교회를 하면서 많은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킹잼 성경을 한다고 뭐 하면서 20년, 30년 이 진영에 있고 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현상을 보면서 말 그대로 무기력감을 많이 느껴요. 왜 그러냐? 삶이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마저도 그렇게 강조라고 해도 정말,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아버지로서 또 목사로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예수님을 부활을 그 증인을 돼서 증인의 말을 그런 들은 모든 사람들 공통적인 현상 삶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는가? 만났다고 하는 게 예수님이 나한테 귀로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말씀 외에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믿으시냐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고 예수님 묻히실 때 나도 같이 묻히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물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됐습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됐습니까? 자, 오늘 첫 번째 19절에서 25절에는 두려움에 갇혀 지내던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로 변하는 모습, 이것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 19절 가서 보니까 그 뒤 같은 날 주의 첫날 같은 날 주일에 주의 첫날 저녁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일단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되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있던 장소가 어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려워서 지금 예수님 부활 사건, 여러분 이게 기쁜 사건이 돼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냐?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만들고 제자들이 이 사람의 몸을 훔쳐갔다 그러고 뭐 이렇게 되면은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우리를 잡아가고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그렇죠. 이와 같이 취조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무서워서 지금 벌벌 떨면서 지금 어느 집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성경 기록 다른 데도 가서 보시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문을 저 문이 저렇게 닫혀 있는데 문을 통과해서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 예수님의 몸은 유령이 아닙니다. 어디 정말 물리적인 몸에 이렇게 만지면 만질 수 있는 몸에 옷을 걷을 수 있는 그런 몸에요.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몸에요. 물고기를 가져다 드리니까 물고기를 잡수시는 그런 몸에요. 물리적인 그런 몸인데 그런데 어떠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우리 이제 부활하잖아요. 우리 휴거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예수님과 동일한 몸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일한 몸. 열역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엔트로피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엔트로피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런 몸. 지금은 에너지만 보존이 되고 엔트로피 계속 증가하는 이런 방향으로 무질서한 방향으로 쇠퇴하고 부패하는 그런 방향으로 온 우주가 흘러가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몸을 입게 되면 에너지와 그 다음에 엔트로피 두 가지가 다 보존이 되는 이런 사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마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미 됐어요. 다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제자들은 부활 소식을 듣고 말씀드린 대로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믿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활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면 잡혀가서 취조를 받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갖고 지금 문을 잠기고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안해, 불안 초조하고 그냥 두려움에 잡혀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삶에 변화가 생겨야 된다. 첫 번째, 두려움에 벌벌 떨던 사람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이와 같은 용기를 가진 그런 사람들로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오시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걸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면 샬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에 샬롬 두 글자밖에 없어요. 샬롬.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맨 끝에 샬롬 이렇게 두 글자를 붙이잖아요. 그 샬롬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스라엘 여행 가면은 그러면 거기 있는 그 안내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럼 뭐라 그래? 샬롬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샬롬이야 딴 거 없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샬롬. 예, 샬롬이라고 우리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들의 불신, 믿지 않는 것, 그렇죠? 두려워하는 것 책망하지 않으시고 인간이라고 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화평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화평의 인사. 십자가 사역은 화평을 가져오는 그런 사역이에요. 꾸짖거나 책망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다. 예, 사람은 하나님하고 한번 싸워봅시다 하고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나하고 같이 화평하게 지내자고 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첫 번째가 뭐냐? 화평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거예요. 예,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20절에 어떻게 하세요?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본인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렇죠? 유령이 아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주님의 상처를 보여주시는데 이 주님의 상처는 단지 그분이 정말 그분이구나 하는 걸 확인시켜주는 이와 같은 용도로만 사용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상처를 저와 여러분이 볼 때 뭘 기억하셔야 되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전액 배상이 다 됐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받을 그런 형벌이 있잖아요. 영어로는 paid in full. 예, 전액 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상처를 볼 때 예수님의 이 손에 있는 못자국과 그다음에 여기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전액 배상이 됐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상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값이 전액 지불이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더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불해 놓으신 이와 같은 속죄 값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이 이제 반가워하는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제야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이제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다시 한번 평안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기 지나서 또 나와요. 너희에게 26절에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평안이 있는 거다. 너희가 이걸 해야 구원받고 구원이 유지가 되고 계속해서 목사나 교회가 성도들 쪼고 계속 뭘 해야만 구원이 유지된다고 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세상 뭐가 변한다 해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치는 영원 무궁토록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안한 마음이 아닙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꾸짖거나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평안의 말씀을 주시고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내가 보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전하라고 하는 그 말, 화평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의 그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책무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가야 할 책무를 가진 사람이다. 세상으로 가야 할 책무를 가진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아들이 우리를 가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런 책무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걸 가지고 가야 되냐?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5장 17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게 새롭게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엇까지 주시냐? 사명까지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하고 전쟁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하고 화해해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 화해의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하게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화평의 복음을 세상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 끝까지 가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 그러니까 꾸짖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나가서 세상에 가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22절에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로 숨을 내쉬는 거, 숨을 쭉 내쉬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어디에 처음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후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된 이거 첫 아담처럼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어놨어요. 이게 아직 생명이 없어요. 어떻게 숨을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성경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흙덩어리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잖아요. 물리적인 육적인 그런 생명체가 되듯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숨을 지금 불어낸다. 이 숨 성령님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가득 차게 될 때 너희가 영적인 이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책물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으로 중요한 그런 말씀이 또 나오죠.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든지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이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이해를 하면 제가 제 아내의 죄를 가서 용서를 하면 제 아내의 죄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이해하면 그 문자 그대로 그렇죠. 제 아내가 제 죄를 용서하면 제 죄가 용서가 되고 제 아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죄가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거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 23절은 천주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와 같은 구절이에요. 대단히 크게 오용하고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이다. 이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 자, 예수님이 몇몇 사도들에게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제로 죄들을 사면하고 용서하는 이와 같은 파워,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대표가 누구냐? 베드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누구냐? 초대 교황이다. 이 초대 교황인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이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는 이에게 뭘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줘서 죄들을 사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황권은 계속해서 계승이 되는데 어디를 통해서만 계승이 되냐? 천주교회를 통해서만 교황권이 계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권이 계승이 되는 천주교회 사제 제도를 통해서 사람의 죄들이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 제도가 뭐예요? 한마디로 고해성사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사제에게 가서 이 죄를 고백을 하면 사제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있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래요? 죄를 용서하는 권능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용서한다, 사면한다, 또 옛날 표현에 따르면 죄를 사한다.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거나 사람의 죄를 사면하거나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다 다른 사람의 죄를 너 죄가 용서가 됐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의 복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아들이 우리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면은 무엇을 전달해요? 화평의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화평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들이 용서가 됐다, 너희의 죄들이 사면이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 이 죄들을 사면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한번 가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어떤 죄든지 뭐를 용서를 하면 나도 용서를 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해 한 것이다. 가서 보면 In the person of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죄를 용서한다,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잘못한 것을 용서하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용서하는 거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죄들이 사면이 되었다는 이 용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죄들을 사면하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이와 같은 죄들의 사면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그들의 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사면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가운데 숨어서 도망가 지내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화평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어요. 숨을 벌어 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가 너희에게 위임의 명령을 주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이 사면이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 속에 갇혀 지내던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이 돼서 가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너희 눈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가 한번 너희도 한번 생각해 보라 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걸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24절에서 28절에는 의심하던 사람이 확신의 사람으로 바뀌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마 어떤 불안감이 엄습을 하고 의심, 두려움 또 이런 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질 않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따라다닐 수가 없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마는 의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도마가 원래 두려움이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가서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해. 다른 제자들은 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같이 저 유대로 넘어가서 같이 죽자고. 그렇죠? 그렇게 제자들을 설득하고 예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말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제자들이 이 일 끝난 다음에 24절, 그러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 디두모라고 하는 이 제자들, 여러분 가서 보시면 이름이 시몬 베드로 이렇잖아요. 이름이 두 개예요. 여기 디두모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은 뭐냐, 쌍둥이라는 얘기예요. 쌍둥이, 쌍둥이. 여러분 가운데 도마와 같이 쌍둥이인 사람이 많으면 안 됩니다. 예, 뭐예요? 의심하는 사람이거든요.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의심의 사람이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의 사람이에요. 근데 기억해야 돼. 의심의 사람이었지 불신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예요. 또 하나, 의심의 사람이었지 불신의 사람은 아니다. 주님도 책망하잖아요. 조금 있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심의 사람이었지 불신의 사람이 아니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의심은 제가 믿으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게 의심이에요. 불신은 아예 안 믿겠습니다. 무슨 증거가 내 앞에 지금 제시가 되는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이건 이게 불신인 거고 제가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의심이에요. 의심. 드디어 일주일 지난 다음에 주님이 이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번엔 도마도 함께했다. 26절에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서 문들이 닫혔는데 그 문을 이제 통과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일이지. 문이 그냥 통과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평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도마가 처음에 왔을 때는 없었어요. 도마의 말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도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나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여기서 스탑을 해야 되겠구나. 스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셔서 도마에게 아예 개인적으로 스탑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그 11장 거기에 나사로 사건이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잖아요. 돌무덤속에 사람들이 집어넣었어요. 나흘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치우라고 하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던 그 나사로가 자기 몸에 감겨있던 이 수위를 다 둘둘 풀면서 그리고 걸어 나오는 걸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봤잖아요. 근데 지금 또 뭘 요구해요? 다시 예수님 손가락과 예수님 손과 이 옆구리를 또 봐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계속 불신에 어느 면에서 의심에 이걸 넘어가면서 나중에 불신의 지경으로까지 가려고 하는 이 지경까지 가는 걸 보고 예수님 거기서 스탑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도마가 직접 손을 넣냐 성경 넣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만을 봤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만 했어요. 본 다음에 이 세상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고백을 예수님께 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유대인들이 나의 주 이야기할 때 뭐예요?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바로 그분. 그렇죠?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시는 그분. 나의 하나님, 그 엘로힘 나오는 건 뭐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 온 우주 공간을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 그것 이외에 더 이상 무슨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낙심에 차서 그래서 심지어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이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슨 병을 앓고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마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 이와 같은 놀라운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여기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도마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의심과 어느 면에서 불신에 가득 찼던 이런 사람이 확신의 사람으로 바뀌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1절에는 정말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21세기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에 살고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으니 우리보다 믿기가 얼마나 더 쉬웠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눈앞에 지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기가 훨씬 쉬웠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요점이 뭐냐? 요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반드시 그분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반드시 그분을 봐야 될 필요가 없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런 목적이에요. 자, 이걸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봤어요. 어느 면에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은 그분을 본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분을 믿은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들을 봐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봐서, 예수님을 체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겁니다. 요한복음이 1장부터 21장까지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believe라고 하는 그런 말. 이게 도대체 얼마나 나오냐? 100번 이상 나와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믿어라 믿어라 believe하는 그런 말이 100번 이상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을 믿는 자는 whosoever 누구든지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학식이 많은 사람이든 학식이 없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남녀노소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가 지금 요한복음 안에 100번 이상 나오는데 요한복음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공생애가 끝나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60년이 지났어요. 이 안에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가 다 기록이 됐어요. 이제 요한도 죽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걸 다시 한번 마감을 하시기 위해서 맨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야 된다.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요한이 기록해 놓은 그런 표적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뭐만 볼 수 있냐? 다만 그 기록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그 기록만 볼 수 있냐?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게 돼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마주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마주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와 같은 모든 이 세상에서 일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셨는가.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들을 이루셨는가.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결론이 뭐냐. 이 모든 거 결론이 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보라고 요한복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의 구원자시고 나의 구원자시라고 한 그런 사실을 보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표적들을 기록을 했어요. 그 표적들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증거예요. 이것들 중요해요. 예, 중요하지만 죄인들은 이런 표적들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표적들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보고 쫓아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보고 온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 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올인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서 궁극적으로 그 말씀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란 이 믿음까지 올인해야 그게 정상적인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적들은 사람들이 믿는 걸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적들, 그걸 믿는 걸 도와줄 수 있지만 이것들이 바르게 되려면 말씀을 믿는 단계로 사람을 인도를 해야 그 기적들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적만 따라다니면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은사운동 쫓아다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면 맨 끝에 가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 그와 같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그런 기적들 다 기록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21장 가서 보세요. 25절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을 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맞죠, 거기? 모든 기록들 적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적을 수도 없어요. 온 세상이라도 그 기적들 다 담아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기적들 다 적어놓은 그와 같은 기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것들만으로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오. 예,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공의, 그 공의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 부궁토록 이와 같은 공의를 만족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보여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보지 않고도 말씀을 통해서 믿은 자들은 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서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요한의 말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했지만 그 중에서 내가 대표적인 것들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맞죠? 대표적인 것들만 기록을 했어요. 31절에 이것들 뭐야? 대표적인 것들 수많은데 이 세상이라도 그걸 다 적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것들만 내가 왜 기록을 했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란 사실을 너희가 믿게 하려고 이것들만 기록을 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뿐이 없어요.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냐?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썩을 몸, 무덤 속에 가서 썩어 있는 그 몸을 예수님께서 홀연히 이 공중에 오실 때 바꿔놓으시면 우리의 몸이 부활하잖아요. 이걸 이루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가 믿게 하려고 내가 이 기적들을 기록을 해놓은 거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믿고 최종 목적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분의 이름, 예수를 100번, 1000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 예수님이시라는 그분, 그분의 권능, 그렇죠?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위엄,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파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존하는 생명, 하나님이신 그러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의 말씀 드리겠어요. 이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것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어야 한다고 요한이 우리에게 결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의 전기가 아니에요. 뭐냐? 그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아들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이란 사실을 믿을 때 구원 받는 겁니다. 그분의 표적들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 그분, 예수님 그분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100% 모두 변화가 됐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살던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어요. 의심에 가득 찬 사람이 확신의 사람으로 바뀌면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됐어요.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변화는 어디에서 생기냐? 생각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라고 머리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 머리는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원 받으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살던 거하고 앞으로 살아야 될 것에 생각을 해야 돼. 이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그래 어떻게 돼요?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냥 무조건 다 바꿔주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를 주세요. 생각의 변화, 마인드의 변화가 생겨야 돼. 이 변화가 생겨야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전 행실을 버리고 과감하게 성령님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변화가 있는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내가 바뀌었는가? 이런 것이 없으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지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떠한 고백이 나와야 되냐? 도마처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